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단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이단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들과 함께 이단에 관한 경험들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형제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이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죠? 네. 먼저 이단을 정죄했던 경험이나 또는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경험 또는 이단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정말 신앙을 이렇게 흔히 말해서 빡세게 시키는 아주 강도 높게 시키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 양육을 4년, 5년 이렇게 받은 그 시점에 이제 지쳐가는 그런 시점에 물론 제가 그 교회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목사님께서 어떤 분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데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한 성도가 한 40명 정도 되었는데 교회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통째로 그런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이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정말 이렇게 오늘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에서 좀 색다르게 그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했죠. 그래서 거의 이제 반이 나누어졌죠. 반반이 따라가는 분과 따라가지 않은. 그래서 저는 함께 갔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모든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틀을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으로 배제시키고 새벽 기도에서 반복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중원 부원하면서 어제 용서받았던 죄를 아직도 1년 전에 했던 그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들 아래 있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죄에 반복된 데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학설에 굉장히 좀 호감이 갔지만 그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교회 생활에서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한 3, 4년이 지나고 그 교회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눈을 떠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것이 그 뿌리가 박태선 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오래 이제 경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직분을 맡게 되고 교회에서 좀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일들을 하나 둘 알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아까 말했던 박태선의 뿌리가 되어 있고 그게 흔히 말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금까지 그 줄기가 내려오는 그런 반열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죠. 그래서 참 멜기세덱은 어려운 거고 사도 바울께서도 가르치기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한 7년 정도 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나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말장난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단의 특징이 어떤 성경 구절에서 그것을 애매하게 재해석해서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신들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이렇게 생활 자체도 다르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배합하면서 표현하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게 정립이 안 되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가르침이랄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이렇게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몰려가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그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많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의 심령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가 항상 모토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다라는 그런 것을 했는데 내가 그럼 양인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들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탁 깼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재림주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뭐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나오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서 제가 더 내부적인 사실을 알고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란한 일들을 많이 이제 제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확증해서 제가 이제 7년 가까이 있다가 나오게 되었죠. 네.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는 그 뭐 감리교나 이 장로교나 이제 성교교를 다니는 상태에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믿음을 주시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접하게 된 때가 사실 그 일반적으로 그 뭐 장로교나 아니면은 뭐 감리교나 다른 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구원파 혹시 아세요? 구원파?
네. 네.
그쪽 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사실상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진리도 있고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 이단이죠. 근데 그런 요소들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교파에 다 그런 요소들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서로가 이단이래요.
네.
그러니까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본 일반 어떤 그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받는 데서 정통교회라고 하는 장감리교회라든지 이런 데 성결교회 이런 데 보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지금은 혼돈한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구원파 쪽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각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는 장감리교회나 아니면 구원파나 다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저는 지금은 믿어요. 제가 지금 지나온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그 조직이라든지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 안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죠. 예, 달리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준비된 영혼들을 아시거든요. 거기서 가르치는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구원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때 주님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럽고 몇 년 동안 너무나 너무나 정말 행복하게 지냈죠. 신앙생활로 보면. 근데 이제 딱 그 구원파 쪽 말씀을 받고 거기 모임에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주위에서 이단에 빠졌다니 막 이러면서 송사가 오는데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복음에 대한 그 기쁨이 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전혀 이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정말 영원한 복음이고 성경에 나타난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한 해가를 주는 가르침이었으면은 거기를 떠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거기를 몇 년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과 현재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항상 뭔지 모르지만 2%가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거기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떠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과정은 물론 어떤 분은 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쭉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다. 진리적인 방면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뭐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진리 안으로 이끄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칭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소수로 모이는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진리의 빛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깊이 있게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저도 보았죠. 네.
사실 뭐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뭐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뭐 십자가를 세우고 또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화 작업이잖아요. 구축화 작업. 이런 곳에서 온전한 진리의 빛을 받기는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교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곧바로 다가와서 우리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건물로 된 그런 교회 울타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그 빛을 온전한 물론 그 안에도 예수님을 믿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진리의 빛을 방해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잠깐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단에 빠진 적은 없어요. 저는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집도 좀 세고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적은 없는데 반대로 그냥 사람을 그냥 막 사람을 거의 막 이렇게 친 적은 있어요. 제가 사람을 거의 막 죽을 정도로 뭐 죽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을 거의 짓밟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한 사람의 그런 이단 정죄로 이렇게 핍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돌아보면 한 14살, 15살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쯤에 저희가 고향에 나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 고향에서 이제 사촌 누님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같이 한솥밥 먹고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오늘 갑자기 누님이 약간 제가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으니까 장로교를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약간 조심스러운 어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서봐, 나도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정말 잘 됐습니다. 아, 아멘, 잘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랬죠. 근데 누님이 또 거기다 또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근데 인서봐, 너가 다니는 교회하고는 좀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해갖고 그래요? 뭐 교회면 됐죠. 뭐 근데 어느 교회인데요? 내가 이랬더니 누님이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증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아갖고 약간 그 앞에서 충격도 받고 뭔가 강한 거부감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뭐 내가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단지 교회에서 들은 얘기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이단 사이비 사교 집단이다. 멀리해라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가슴속에 이제 남아갖고 야 저기는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심한 거부감이 들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누님이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차 발전돼서 혐오감으로 변지는 거예요. 왜 혐오감이 들었냐? 이 누님이 정말 이 사교 집단에 속해서 악한 교리를 갖고 지금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데려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막 혐오감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뭐 알면 뭘 알겠어요. 누님을 핍박을 하는데 이거 뭐 저는 그게 의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곁에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도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저 철부지 아이가 저 14살, 15살밖에 안 된 애가 누님을 막 공격하고 막 짓밟고 이러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도 야 저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결국 그렇게 해갖고 누님이 뭐 저 때문에 나갔는지는 몰라. 저도 하나의 요소가 됐겠죠. 뭐 저도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나가신 거예요. 뭐 제가 이제 핍박도 하니까 이렇게 나가셨겠고 이제 이렇게 나가셨다가 이제 한 20년 만에 제가 생애의 빛을 알게 됐을 때쯤에. 저도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를 이제 서서히 듣고 있을 때쯤에 누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20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누님을 보니까 아 참 내가 옛날에 왜 그랬나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후회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이단 정죄를 한다는 게 참 정말 신중한 일이고 네. 참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누님 부분에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신앙 초기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김인선 형제님 이야기 들으니까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대다수가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아 이것은 이단이더라 이 사람은 이단이라 하더라 뭐 이런 저도 이제 신앙 초기에 이 신앙 이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라는 곳을 딱 들어갔는데 뭐 이단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단이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탕명환 씨가 운영하는 현대종교라는 책에 뭐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뽑아봤더니 뭐 이단이 한 200개는 돼. 그래요. 그래서 야 이단이 이렇게 많구나. 그 뭐 사람 이름도 있고 뭐 단체 이름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단이구나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먼저 선입견이 들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나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주장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그냥 이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오심이 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냥 처음에 이제 장로교를 먼저 장로교 합동측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에 전혀 뭐 전혀는 아니라도 어쨌든 내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거의 없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 좀 갈급해요. 그냥 계속 그게 잡아놓고 무슨 이제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헌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만 자꾸 몰아가지 그리고 이제 사람을 늘려가기 위해서 이런 쪽만 몰아가지 사실상 정말 그 사람 각 개인이 주님을 바로 알도록 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교파를 좀 거쳤어요. 거치다 보니까 제 마음 속에 아 이제 그때도 나름대로 그건 있죠. 아 이단은 되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단이 되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단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 당하는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이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단이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성경을 막 이제 그때부터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실상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지 삶으로서 그리고 신앙으로서 정말 따르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단의 기준이 너무나 이 잣대가 다 알다시피 잘못되어져 있죠. 아까 그 탁명환 씨라든지 현대종교 거기서 나오는 책들이라든지 그들 자체가 진리에 서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기준이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서모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발간된 책이 뭐냐면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발간을 했어요. 그건 이제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네. 근데 그분이 그 책에 이단이라고 하는 명시를 하기 전에 그 대상자들에게 먼저 그 내용을 보여주고 거기서 책을 보여주면 책을 거기서 얼만큼 사게 되면 거기서 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을 많이 사주고 그러면 빼는 거예요 거기서 싹. 제가 그거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구원파 어떤 그 곳에 같은 경우에는 수만 불을 사가지고 교회에다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그 책을 하나의 존도용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봐라 있다. 여기서 지금 우리를 이단이라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존도용으로 그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교회마다 배분을 했었어요. 그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단의 기준은 진리와 복음의 잣대가 아니라 개인적 신앙적인 잘못된 교리나 자기가 신학적으로 배운 잘못된 사상의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거기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아까 정말 형제님에게 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정죄를 받았지만 저도 그렇게 정죄를 했거든요. 그건 너무 더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영혼은 너무나 귀한 것이거든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러난 말로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으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 끝에 우리가 대해야 될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미련한 자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련한 자는 그 구약 당시 때 미련한 자는 배교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악의 지배에 맡겨버린 그런 자를 얘기하는데 그 미련한 자가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 자가 어떤 면에서 정죄하는 자가 지옥불에 간다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성경에는 판단치 말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이라고 할까 그 취급하는 영혼을 취급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진리를 쫓아서 아니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여서 쫓는 자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마치 중세시대 때 그 교황의 교리나 그 카톨릭에서 만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날 때 하나같이 다 이단으로 정죄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성치더라도 그와 똑같이 그 영혼을 화형에 처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이단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그 각 교회들에서 이단 때문에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에 대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요즘 뭐 일반 교회들이 교회들이 막 두려워서 떠는 신천지라는 곳은 이제 옛날 1900년대에 이제 1990년도에 접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 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한다고 그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안 그래도 관심이 있었는데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너무 계시록을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장로교에 있을 텐데 계시록은 칼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차에 계시록을 가르쳐 준다니까 갔어요. 갔는데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한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제 계시록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아주 입이 거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 보기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계시록을 어떻게 푸는지 몰라도 정말 계시록 푸는 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장로교 욕하고 막 아주 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소리를 하고 그래 그런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피해 의식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이제 계시록 들으려고 이제 우리 주소를 적어줬더니 그 주소로 테이프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 형이 이제 보고 듣고는 내용을 계시록 내용을 이제 듣고는 그래도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그 갔던 얘기를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에게 했더니 담임 목사가 그때부터 이제 집사들에게 형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단은 아예 이제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다짜고짜 그러니까 형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거기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이제 이만희 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하는 것들은 아주 교묘해요. 교묘한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들이 교묘한 방식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다. 뭐 옳은 말이죠. 사실상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들을 살살 끄집어내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또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주장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한 곳인데 거기에 그 번역을 한 그 목사님도 사실 상당히 입이 거칠고 좀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된 계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정말 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같아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명목상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 이것은 옳지 못하구나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보통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등 해서 이제 큰데 이제 보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곳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제가 좀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단체나 거기서 가리는 가르침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거기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나가 뭐 여호와의 증인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거기서 뭐 화요니아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 나와가지고 침례를 받고서 지금 저희와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이단과 분별.
분별이잖아요. 분별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진리로서 해야죠. 그죠? 성경 진리로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분별을 해 나가서 서로가 대화를 할 때 가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나 이 품성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야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정으로 그 과정들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또 아주 관상이 좋으십니다. 라는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여자 두 분이 예, 그래서 두 분이 저보고 아주 이 관상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를 아는지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잘 됐다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그랬더니 아 저기 어디인가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그때 마침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걸 펴서 보여드렸어요. 그 책자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보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 말이 나온다고 했고 광야에나 골방에 벌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인자 이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야 이건 뭐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여드리니까 원하시면 제가 이 책자를 드리겠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 그 두 명이 다니는데 한쪽은 이제 초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은 이제 좀 그런 숙달된 분인 것 같아요. 이 초보인 분이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받아볼게 이렇게 좀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다른 분이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세요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그 이단이라고 그런 불리는 단체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그리고 이 재림 예수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칭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오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런 미혹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경험담 네.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원래 쭉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장로교만 다녔고 장로교 위에는 가면 뭔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깨지면서 정말 자아가 깨지고 삶이 바닥나면서 이제 진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단체를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애의 빛 기별도 듣게 되고 뭐 신천지도 찾아가 보고 여호와의 증인도 집에 들어오시길래 들어오시라 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러던 가운데 길을 가다가 어떤 두 분의 그 아주머니 전도자를 만났는데 저를 딱 붙잡더니 설문을 하시더라고요. 설문을 쫙 하면서 이렇게 뭐 성경 구절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좀 하다가 끝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봤느냐 그래서 저 처음 들어보니까 이건 뭐지? 신기하다. 근데 그때 성경 구절을 펼쳐서 얘기해 주는데 성경 구절에 있는 거예요. 막 어머니라는 구절이 있고 뭐 하늘 어머니 뭐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구절 보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계시록에 또 보면은 그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노니라. 이 구절 딱 되니까 내가 몰랐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갖고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를 이제 또 한 거죠. 그때 한참 성경을 연구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갖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딱 느껴지고 또 이제 성경 구절로서도 오류는 것을 밝혔지만은 이제 더 깊이 연구하니까 그 조직에 대한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이제 그 거기 대표인 안상홍 씨가 죽자 이제 교회가 갈라지면서 이제 한쪽에 이제 그 체력을 부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여인 장기자라는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진리가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조직의 확장이나 그 권세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
교리를 만들어서
그 목적을 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세운 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참 이런 게 정말 진리와 복음과 진리의 빛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배경에 그런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네, 지금 여러 이단이라 불리는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나눠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생애빛도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분별 책에 보면 생애빛이 제 1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고신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이유가 뭐냐면 예종론과 원죄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또 생애의 빛은 안식교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많이 규정하는 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그 교단과 교파를 거치시고 또 다양한 그런 교단 교파에서 이렇게 생애의 빛 말씀을 이제 접하셨는데 처음에 이런 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장로교회에 있다가 그 정말 말씀이 너무 갈급했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우리 생애빛에서 발간하는 살아남는 이들의 월간지를 보고 이것이 정말 눈을 뜨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제가 정식으로 강병욱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사실을 분별해 달라고 얘기할 때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그곳은 율법주의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위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거기에서는 구약에 가르치는 그런 안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통,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목사님은 총신대학 정통으로 장로교의 칼빈주의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이단인의 어떤 단체니까 가기를 원치 않는데 제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보여줬고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잘 생활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들었죠. 여러 이제 다른 집사님이나 교우들에게 뭐 14만 4천이 되기 위하여 갔다는 등 그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이제 전혀 그들이 온전히 진리를 모르고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나오면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쫓아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와전되어서 이렇게 왜곡되어서 14만 4천, 12절 말씀이라니까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그들이 언제나 빛을 받아서 정말 그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에 파묻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